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를 내용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39권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39장 또 나머지 27장이 신약 성경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27장 이렇게 뒤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은 심판과 또 징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구약학자이신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이신 김회건 교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있으면서도 신약 성경을 내다본 엄청난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58장은 뒷부분이죠. 이 40장에서 66장까지에 속한 부분으로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말씀 기억하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선순위가 먼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진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육신적인 만족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인생의 피폐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영혼이 답답해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강건함, 우리의 육체 건강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의 만족과 육체의 건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만족한 사람은, 평안한 사람은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내가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까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물은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겠다,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1월 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58장 11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만족하게 하시며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다음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이 다음 말씀이 더 은혜가요. 12절 말씀. 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더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더큰 축복이라는 것은요,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황폐된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무너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다고 그랬는데, 이 역대라는 말은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파괴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여러분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마지막 포로 후기에 있었던 상황을 이 이사야 5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공동체성이 파괴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여러 가지 혼합된 종교와 갈등과 폭력이 난무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형편은 오히려 포로 시절보다 더 악화된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8장 초반에서 보면 이 다시 경건의 모습을 되찾고 그들이 직면한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8장 앞부분의 이 말씀은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워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여러분 예배가 없었을까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혼합주의 또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업의 신은 누구입니까? 풍요를 주관했던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혼합되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신앙이 변질되어서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들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분쟁과 갈등과 폭력까지 불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식적인 신앙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금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 크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냥 주일 되면 그냥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 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뭐 가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찬양을 드리면서 무감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면 이 찬양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언제 끝나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요. 설교가 언제 끝나나? 예배 끝나면 뭘 먹을까? 예배 끝나면 뭘 할까?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분주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발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음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귤을 먹잖아요. 귤이 딱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손은 귤 껍질을 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귤을 먹기 위해서 과자를 먹잖아요. 과자를 여러분 어떻게 드십니까? 과자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손은 자동적으로 과자 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맛을 음미하지 못하고 계속 먹다 보니까 폭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도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마다 그 순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서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온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보세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인도하다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저에게 먼저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소욕은 갈등하고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냥 육체의 소욕을 눌러버리라고 합니다. 그냥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담배를 몇십 년 피신 분이 어느 순간에 담배를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기해서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금연껌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금연껌을 씹으면서 담배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금연껌을 끊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금연껌을 씹으니까 담배는 안 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포기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자연히 다른 쪽은 조금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행동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 세상을 상대적으로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본을 회복하니까, 예배를 회복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의 열쇠입니다. 예배로부터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많은 예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규례들이 복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가 만일 그 당시에 목회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배를 우리에게 많이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한 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중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금요 예배를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금요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금요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중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찾지 않으면 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금요 예배의 부흥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주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해 이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8장 앞부분에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경건 생활, 참된 금식을 통해서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명쾌한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증명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신학과 교수이신 이 김학철 교수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읽더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최근 얼마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여러분 무신론자나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역사를 통해서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어느 신을 믿느냐? 태어난 그 지역에 따라서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신을 섬기느냐 그것이 문제였고 어떻게 자기가 가진 신앙에 따라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십시오. 요즘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교리들을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삶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인 어떤 작용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잘 믿어지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고 교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처한 현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실이라는 것은요. 실증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이 실증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계량화시킬 수 있고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계량화시키고 수치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주관적입니다. 내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하려면 그 사랑에 대한 부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입히고 자식을 격려해주고 잘 되도록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서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 정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 뉴스를 보다가 조금 놀랐어요. 스님들이 5천 명이 모여서 조계사에서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승려 대회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발단은 한 의원이 문화재 관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갔을 때 설악산에 갔었는데 설악산에 낙산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많이 갔던 절인데 거기를 딱 올라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장료를 받는 것입니다. 입장료를 비싸게 받으니까 이거 낙산사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막 우리 가족이 많은 가족들이 함께 갔는데 그 입장료를 낸다고 하니까 조금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산에 가서 절을 갑니다. 절을 한번 구경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아요. 어떤 곳은 그 도로 근처에 있는 도로만 이용해도 거기서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의원이 그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이 불교계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 나름대로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느냐. 그리고 뭐 정권이 그 불교를 탄압하고 있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이 승려들이 막 자기들의 그런 주장을 내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그 도로들도 다 그 절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를 냈으니까 나름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입장료를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처음 그 기사를 봤을 때 조금 그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네, 어찌나 그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있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막 댓글이 만 몇천 개가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불교 스님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까지 그냥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만 그런지 알았더니 불교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면서 스님들이 자비 용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속세에 찌들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돈만 밝히지 자비는 없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독교까지 욕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은 책망을 하지 않으시는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책망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긍휼함으로 돌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너뜨리기 명수입니다. 야금야금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편하게 믿어라, 누군가 하겠지, 나중에 해라,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는,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집을 나갔다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면 됩니다. 다시 기초를 쌓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기초를 쌓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초를 쌓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삶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황폐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고 다시 고치고 다시 그 횟수를 기쁨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울 것이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너무 당연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나오셨다고 한다면 주중 예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세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성취되어져서 다시 세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